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 친구에게 말실수를 했어요. 저는 그 친구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농담을 했는데 친구가 듣기에는 본인은 함부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오해가 풀렸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르네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지게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인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이 많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와해가 쌓일 때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말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권세도 있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고보는 특별히 말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이 극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비난을 받기도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잘못했다가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는데 돌아와서 했던 말이 대표적이었어요. 한쪽은 불신앙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했고 다른 한쪽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미래의 40년을 좌우했습니다.
솔로몬도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전설이 있어요.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렇게 할까요? 옛날 옛날에 온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온달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나무딸감을 주워 팔면서 근근히 살아갔답니다.
얘들아, 저기 바보 온달이 있어. 우린 바보 온달을 날려줄까?
그런데 바보 온달은 어른이고 우리는 아직 아이들이잖아. 혹시 우리가 놀린다고 바보 온달이 우릴 때리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 온달은 마음씨가 착해서 우리가 아무리 바보라고 놀려도 우리를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아.
맞습니다. 온달의 마음씨는 누구보다 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놀려도 그저 웃으면서 지나가곤 했지요. 어느덧 이 바보 온달의 소문이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왕에게는 평강이라는 이름의 공주가 있었어요. 평강공주가 어찌나 잘 울었던지 울보공주라는 별명이 있었죠.
평강공주야, 자꾸 이렇게 울기만 하면 이 아버지가 너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란다. 그러니 어서 울음을 뚝 그치는 게 좋을 거란다.
왕은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지요. 세월이 흘러흘러 어느덧 평강공주가 예쁘게 자라서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평강공주는 고씨 가문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가도록 하거라. 귀족 집안의 아들이고 부유해서 평생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럴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왕인 아버지의 말에 거역할 셈이냐?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고씨 가문 아들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네가 어릴 때 너무 울어서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했단 말이지.
한 나라의 왕이 혼인이라는 중대한 일을 놓고 어찌 다른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씨 가문에는 시집가지 않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갈 것입니다.
아니, 이런 괘씸한 말을 하다니. 좋다. 네가 고씨 가문에 시집을 가지 않겠다면 네 마음대로 하거라. 대신 앞으로 절대 왕가의 덕을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강공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폐물을 들고 궁궐을 나갔습니다. 궁궐에서만 살았던 평강공주는 그렇게 바보 온달이 사는 집을 찾아갔지요.
계십니까? 여기가 온달님의 집이 맞나요?
제가 온달인데 누구십니까?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과 그의 어머니에게 자기가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온달과 어머니는 너무 놀랐어요. 귀한 공주님을 온막 같은 곳에 머물게 할 수 없으니 제발 궁궐로 돌아가라고 사정했죠.
하지만 평강공주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지요. 평강공주는 집안일을 하면서 궁궐에서 가져온 폐물을 팔아다가 집안 살림에 보태기도 했어요. 공주의 마음에 감동한 바보 온달은 결국 평강공주를 아내로 맞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방님, 오늘은 장마당에 가서 이 목걸이와 반지들을 팔아오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좋은 말 한 마리와 책을 좀 사오세요.
부인, 왜 말과 책이 필요한가요?
서방님은 비록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아주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을 부양하느라 뜻을 펼치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러니 이제 몸을 단련하고 무예를 수련하면서 글 공부도 함께 한다면 언젠가는 서방님의 큰 뜻을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부인이야말로 나를 제대로 알아주고 있군요. 나도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는 입장에서 다른 이들과 다툼이 생긴다면 군심하실지도 모르니 참고만 있었던 거지요. 이제부터 부인의 말을 따라 열심히 몸을 수련하고 글도 익혀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달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아내인 평강공주가 유일했어요. 온달은 원래 무예를 닦아서 장수로 이름을 널리 떨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찌감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뜻을 펼치기보다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가 된 것이었죠. 온달은 나이 든 어머니를 봉양하느라 자기의 꿈도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온달은 평강공주의 도움을 받아 낮에는 무술을 익히고 밤에는 열심히 글을 배웠어요. 바보처럼 보였던 온달은 어느덧 누구보다도 늠름한 장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서방님, 장마당에서 들었는데 곧 무술대회가 열린답니다. 이번에 무술대회에서 이기게 되면 서방님의 뜻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술대회에 나아가 봐야겠군요. 꼭 우승을 해서 부인의 노가에 보답하겠소.
한편 평강공주를 궁궐에서 내쫓은 왕은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인 왕자가 아버지의 근심을 돌기 위해 무술대회를 개최하자고 청했고 바로 거기에 온달이 출전하게 된 것이지요.
이번에 무술대회에 나온 자들은 모두 강한 자들 뿐이구나. 우승하는 자에게는 장군의 자리를 주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겠구나.
수많은 부사들 중에서도 온달은 가장 강한 영사였어요. 결국 온달이 무술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지요. 왕은 이번 무술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평강공주의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기뻤습니다.
왕은 온달에게 장군의 뒤를 주고 평강공주를 궁궐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장군이 된 온달은 적들의 많은 침략에 모두 승리를 해서 그 이름이 온 나라에 유명해졌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훌륭한 장군으로 말이죠.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말의 영향력을 알 수 있어요. 바보라고 불리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었던 온달이 평강공주의 격려를 듣고 난 뒤에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려고 하는 입다도 말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 같아요.
맞아요. 길로아세의 장로들을 말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은 암몬의 왕과 단판을 벌이는데 아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일단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사사기 11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암모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건이 이제 그것을 화평이 다시 돌리라.
말씀을 보면 입다는 먼저 부작정 싸우지 않았어요. 사실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암몬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입다는 먼저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암몬왕은 아르논 땅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강에 이르는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뺐었으니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군사를 물릴 것이라고 하지요.
이 말은 사실 암몬 왕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말에 불과했어요. 암몬 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입다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입다는 사사기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강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들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음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네 신 구모스가 네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벌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었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입다는 분쟁이 일어난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겨 취한 땅이며 이미 300년 동안 그 땅에서 잘 살아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고 있냐고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들과 낳은 아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과는 절대로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땅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암몬왕가의 단판에서 입다는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논증을 들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암몬왕은 입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왜 아니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차지하려는 게 암몬왕이었잖아요.
네, 사사기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구이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려가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제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나 마찬가지니까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입다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입다도 이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이제 입다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사고를 치고 맙니다.
만약 자기가 암몬 자손에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입다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암몬왕과 전쟁의 명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도 입다의 말은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논리가 완벽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집안에서 쫓겨나서 이것저것을 전전하던 입다는 비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으나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접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방 풍습에 의하면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은 매우 훈한 일이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지식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입다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제물로 삼아 바치는 인신제사는 악한 풍습이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이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멀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몰렉에게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에게 공포감을 주셔서 복종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잔인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무서운 소원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입다는 어쩌면 자신의 소원을 숭례를 위한 버중수표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모든 소원 중 가장 악하고 미련한 소원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입다가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비록 사람들이 선택한 사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동안 혼외자라고 차별받았던 서러움을 갚아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자신의 입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사단의 영향력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 결과로 큰 슬픔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바로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꼭 알려주세요. 우리가 입술을 절제하고 늘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배워주시고 연습시켜주세요.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미스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굉장히 미소가 밝으신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는 그분의 행동이나 삶을 보고 좀 신뢰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말보다는 네. 그분의 행동.
네.
네. 미수자매님은요?
사실 저도 예언자매님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상대가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상대가 어떤 말을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아, 두 분이 동일하네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성인 거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거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네.
우리의 모습 네. 이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오늘 신방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대표에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누구도 영적 전투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혼의 세속적 결속을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대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중독의 세상적인 것에 자석과 같이 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세상의 씨름과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구약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미소자매님, 예언자매님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소견에 좋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뭘 먹고 싶을 때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먹어야지 저것을 먹어야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저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아, 시간 여유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면 좋을까 하면서 선택할 때 보면 내가 항상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결정해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네,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는 거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나를 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멘입니다. 그 결단을 하는 저와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멀리만 계신 하나님처럼 여겨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나를 살리신 사랑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만은 내가 철저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뢰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네요.
맞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 묵상하다 보면은요, 아,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보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의 삶의 자세가 어땠는지,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잘 배워서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네. 제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내 삶에 우연은 없다라고 믿었어요. 내 삶에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이 이렇게 됐지 요셉은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요셉은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이라고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이지 끔찍한 존재인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정말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바로 형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형들을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구덩이에다가 자기를 집어넣어놓고 자신을 죽일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덩이에 갇혀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귀하게 자란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죄수의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린 형들 다시 만난다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요셉이 결국 그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형들은 꿈에도 생각을 그렇게 못한 거죠. 창세기 45장 4절의 말씀 우리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막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와,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45절 5장의 8절의 말씀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이다. 당신들은 단지 그냥 단지 도구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 팔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상인에게 팔게 한 것도 형님들이 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런 거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했던 요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형님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단지 도구였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같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일단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형들을 죽일까? 아니면 노예로 팔아넘길까? 나한테 했던 행동에 10배만 더 대갚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형님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게 참 어려워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귀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여기 오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저도요. 살다 보니까 험한 길을 걸었을 때도 있고 막막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울면서 신세한탄하듯이 기도한 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마저도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사실 요셉만큼 힘들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요셉보다 더 힘든 분들 계십니까? 그런 요셉은 모든 역경의 세월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놀라운 모습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해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서 나를 이런 위기 가운데로 빠뜨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위기 가운데 넣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원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요셉처럼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죄와 저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죽을 운명에 있던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고 관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건데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내가 살아났어요.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죄의 노예로 살든 사탄의 노예로 살든 그렇게 학대받고 시달리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러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더 이상 원만할 것도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팔자가 사나워서 원수 같은 자식을 낳았다고 말하기도 해요. 자신의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힘들게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가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들에게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 잘하셔야 합니다. 팔자가 사나운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전생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왼수처럼 보이지만 진짜 왼수냐? 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내 실망에 내 기대감에 조금 못 미치면은요 원수 같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데요. 어떤 사실을 보여줄 때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모르고 살아요. 이게 좋은가 싶어서 그거 잡아봐야 뭐 별거기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알게 될까요? 앞으로는요, 좀 인생을 살고 경험이 생기면 좀 그런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몰라요. 우리는 여전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사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길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네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아들을 나에게 맡기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 마음을 가지고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사는 저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예언 자매님 읽어줄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져서 비를 맞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한 거네요.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한 거죠.
맞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만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나그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아닙니다. 선한 거예요. 선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이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낙심과 원망보다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기에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에도 죄수로 떨어졌지만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연처럼 보였던 순간들조차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의 고백이 나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사람과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요셉의 태도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내 기준과 감정으로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치열한 결단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또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 귀한 고백에 너무 감사해요. 예언자매님 고백 중에 이 고백에 와닿으세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자 형제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미소자매님 나눠줄래요?
저는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그런 꿈이나 그런 게 있었지만 그 꿈은 축복이 아니라 처음에는 고난처럼 보였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은 이런 상황이 왜 자신에게 놓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사는데 그때 요셉이 저와 또 다른 점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항상 요셉은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가 현실에서 어려움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저는 오늘 환경이 나아질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 그때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귀한 고백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것 이해하는 방식 그걸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는 상황이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겠다라는 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고백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어려운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삶의 자세와 어떤 순간에 도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눈보라가 물어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혹여나 추위했던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혹여나 육신이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 신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